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면 4차원적인 응답을 받는다.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면 4차원적인 응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 1위가 누구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빌 게이츠가 뽑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1위를 뽑혔고요. 2등으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들의 그 행복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행복의 척도는 돈이 많은 것과는 좀 비례하지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나라들을 조사했더니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뽑혔습니다. 뭐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뽑혔어요. OECD 국가에 가입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였고요. 괜히 OECD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뭔가 이게 뭐 술 소비량도 1위고 뭐 교통사고율도 1위고 막 그렇죠. 하여튼 OECD 국가에 있는 선진국들은 다 꼴찌였어요. 나머지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는 행복하다 이랬다는 거죠. 브라질이 6위였는데 여러분, 브라질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선교를 가던 나라였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다면?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제일 큰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우리 신명기 33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우리가 가장,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과거에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빨리 이렇게 좀, 예,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벌써 한 20몇 년 됐죠. 그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때마다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들었습니다. 들지 말라는 것도 계속 들고 막. 여러분, 그게 손이 안 들려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좋아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또 다시 한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평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지 수훈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가 간직할 그런 가르침들을 주셨죠. 네, 그런 말씀들을 다 끝마쳤다. 중간에 가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양떼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먹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돌봄들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게 항상 그냥 가시는 법은 없어요. 주님이 만약 어디 가신다, 그럼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꼭 어떤 일과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뭐 주님이 어디 가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루 종일 어디 지나가셨으나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이상한 거죠. 이러면 지루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2절에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정말 가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버나움에는 최강 로마 군대에 이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병이 하인이 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통치자였죠.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 자체가 곧 법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다는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꼭 나만 내 것만 보이죠. 내 것만 제일 크게 보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그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결핍과 위기가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고통이 들리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평소에 잘 못 느껴요. 이렇게 별이 어둠 속에서 보이듯이 꼭 이렇게 고통 중일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되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C.S. 루이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통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씀은 이렇게 또 이방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직접 예수님 보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보신 사람 무슨 좀 손 들어보세요. 없죠?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듣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도마도 자기가 못 믿겠다는 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래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내 구멍난 손에 손 넣어봐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도 어떤 현상을 안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믿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안 보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 자체가 원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보입니까?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한다는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시 그 로마 지배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어떤 통치자가 권력자가 제일 하층민인 이 종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러는데 원래 이제 하인 이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아주 하층민. 근데 그런 하층민을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오늘 사랑하는 이란 단어인데 원래 이 사랑하는 이란 단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소중한 뭐 존중받는 이런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티마오라고 하는 존경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이렇게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뭐 보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후대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백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밑에 있으면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존경하고 섬기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의 인격이 4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백부장의 인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보니까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는 여기 단어도 원뜻을 보면 이제 신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또 이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회당이라는 그 어떤 문화의 아이콘 같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걸 지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사랑하고 잘 이해했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가 사실 있을 수도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의 뭐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이방인 그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간절히 구했다. 이에 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간절히 청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종을 살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꼭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잘 섬겨주는 사람들은 정말 잘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인격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결국은 그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그 인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은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시고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장로님들도 그러신데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시니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퉁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또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신방 전화를 진장의 진원들한테 신방 전화를 막 하는데 어떤 자매가 웬만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반갑게 받아줬는데 어떤 자매가 딱 전화 받더니 나한테 전화 왜 했어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날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문자 보내갖고 진상님 어딨냐 그러고 진장입니다. 몇 번 가르쳐줬는데 계속 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상인 걸 알기 때문에 뭐 따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목사고 뭐 일반 성도고 마찬가지죠. 다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래요. 나는 정말 환영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게 확인이 되면은 위로가 되고 성장이 온다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환영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게 되면 우울해지고. 여러분 사랑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막 해주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먼저 뜨겁게 사랑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뜨겁게 사랑해봤냐는 거예요. 그 훈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그 전에 먼저 네가 뜨겁게 사랑해봤냐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유동물의 모든 포유동물의 비타민은 뭘까요? 어루만짐이에요, 어루만짐. 그러면 어루만짐으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 하인에 대한 굉장한 이런 사랑과 긍휼과 어루만짐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셨더래요. 함께 가실세. 여러분 가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 중 거절받은 사람, 거절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응답받고, 다 위로받고, 다 회복됐죠. 가자 그러면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누가 자꾸 이렇게 뭐 가자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전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7절에도 보니까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불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아주 매우 낮춘 표현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도 많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런 세리가 생각납니다. 그 세리의 기도 생각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자체가 너무 겸손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상한 심령에 의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왔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청년이 될 때까지 목수로 사시면서 망치질 하시고 대패질을 하시고 여러분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뭐 정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아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수 기도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해달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고백이냐면 사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셨거든요. 아주 엄청 놀랐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게 원뜻을 보면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놀랍게 여기셨는데 또 돌이키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원래 주님이 잘 안 돌아보세요.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신데. 근데 돌아봤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야 내가 이런 애 처음 봤다. 내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야 얘는 어떻게 된 애냐. 니네가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강조하신 거죠. 뒤돌아봐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백부장 자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사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와서 처음 믿은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고. 근데 백부장은 주님이 거기서 말씀만 해도 그냥 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와 깊이와 능력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 만약에 이분이 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으면 집으로 초대했겠죠. 들어오세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생각났어요. 왜 여호수아가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했잖아요. 태양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다 이렇게 나오죠. 중천에 떠가지고 계속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실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태양이 멈춰지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태양이 멈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안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별로 오래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랬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야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에이딘 토조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의 약점을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에 찔려요. 목사지만 나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정말 깊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알 것이 아니라 이 돈 돌아가는 게 뭐 어떤 건지 그걸 알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할 줄 알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서로를 모르다 보니까 아주 웃긴 일이 발생했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딸이 옷을 거꾸로 입고 이제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야, 넌 지금 몇 살인데 옷을 거꾸로 입고 가냐. 근데 보니까 엄마인 자기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무안한 거죠. 막 혼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문자 보냈어. 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거꾸로 입었다고 뭐라 그랬는데 보니까 나도 거꾸로 입었네. 야, 딸이나 엄마나 똑같다. 그치? 근데 우리 딸한테 문자가 왔어. 엄마,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맨날 그냥 뭐 세상에서 돈 뭐 어떻게 버는지 뭐 이것만 알려고 그러고 뭐 처세술 뭐 이런 것만 알려고 그러고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면 하늘의 자녀들답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만도 못한 거예요. 백부장만도. 여러분을 백부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그 주님이 칭찬하신 동시에 집에 가보니까 그 하인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 주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놀라는 순간 바로 그 하인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 순간 이 종이 치유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 순간 바로 그때 치유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4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 정말 믿음 특이하다. 너 놀랍구나. 너 정말 4차원적이구나. 그랬더니 정말 뭐 손 하나 안 댔는데 그 병이 하인이 또 안 거죠.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면 4차원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자꾸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뭐 이렇게 약하나, 자꾸 의심과 회의에 빠지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를 오래 해봤거든요. 20몇 년 전까지. 저는 그런 고민 그때 안 했죠. 내가 뭐 믿음이 약하나, 왜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 고민해요. 믿음 자체가 없었는데. 그 작은 믿음이나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한다는 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근육과 같아가지고 안 사용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죽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죽으면 도대체 뭘로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세 하나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새벽에 뭐 5시, 6시 이런 것도 믿음이죠. 용기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세기간인데 사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 찾기, 만나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또 기도도 하고 밥상 다 깔아놨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더, 난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너희들이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들 많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문제들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내 문제, 우리 집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뭐 직장 문제,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나와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회사 문제건 또 가정 문제건 자꾸 내가 만지려고 하면 만지려고 만큼 망가지는 거 아시죠? 정말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진장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제 대청부 진장할 때는 이제 청장년부가 같이 이렇게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년부 목장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간증 하나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제 설교를 맡고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아들이 한 15년 전인가 이렇게 22살 때쯤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전복됐대요. 그래가지고 예, 목뼈가 부러졌답니다. 목뼈 부러지면 중상이죠. 그래가지고 그 막 병원에 실려왔는데 병원에서 어떻게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고정시켜놨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구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분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막 그냥 도저히 이거 가망이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 선생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왜 가망이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나중에 의사분이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이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이게 문 닫고 나가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거기서 막 주저앉아 울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들쳐업고 그 길로 바로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그 아들을 눕혀놨어요. 마치 엘리야가 시체를 눕혀놓은 것처럼. 눕혀놓고 계속 그냥 막 8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 읽어줬대요. 아들한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물론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9일째 되던 날 그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왼쪽 그 손가락이 이렇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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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소변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하,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은혜를 주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죠. 근데 정말 그날은 그 정말 이상하게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울고 막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가 예화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늘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거기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고 어떤 때 정말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날 외면하신 거 아닌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 또 생겨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면 문제가 계속 생길걸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봄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잃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양팔 들고 하겠습니다.
예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말씀의 권세와 깊이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욱더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주 앞에 나아가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